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카프카의 편지. 약혼녀 펠리체 바우어에게.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신소윤 읽음. 네 번째. 1912년 10월 14일, 소피 프리드만 부인에게. 친애하는 부인, 저는 오늘 우연히 그리고 허락도 없이, 그 때문에 저에게 화를 내시지는 않겠지요. 당신이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에서 저와 바우어 양이 활발한 편지 왕래를 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부인,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한 해명을 몇 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펠리체 바우어 양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니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활발한이라고 말한 편지 왕래는 실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부인의 부모님 댁에서 그 아가씨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이래 아마 두 달쯤 지난 뒤 그 아가씨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 아가씨한테 친절한 답장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답장은 아니었습니다. 편지에서 그녀의 말투나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에 친밀한 편지 왕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전주곡 같았습니다. 저의 편지와 그녀의 답장 사이의 시간 간격은 열흘입니다. 제 편지에 대한 이 지체를 물론 그다지 길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충고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다시 또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이유로. 친애하는 부인, 당신에게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말을 너무 많이 언급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여러모로 피상적으로 그 편지를 읽고 난 뒤 즉시 편지를 썼습니다. 제 편지는 불가피하게 여러 사람의 눈에 어리석고 돌발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편지에 대한 모든 반대가 정당함은 인정할 수 있으나 편지가 불성실하다는 이의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서로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 편지 뒤로 오늘까지 답장을 받지 못한 채 16세가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무슨 연유로 답장이 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 편지는 곧바로 답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편지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신에 대한 저의 솔직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 16세 동안 비록 보내지는 않았지만 펠리체 양에게 두 통의 편지를 더 썼다는 사실을 고백해야겠습니다. 그 편지들이야말로 만일 제게 유머 감각이 있다면 활발한 편지 왕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유일한 것들입니다. 사실 처음에 우연히 일이 생겨 답장 쓰기가 힘들었거나 아예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허나 모든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그 어떤 우연한 일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신 편지에 그 구절에 깊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자랑스러운 구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이 편지가 친절하고 섬세한 사람의 손에 전달될 것을 몰랐다면, 분명 저는 감히 당신에게나 저 자신에게나 이 같은 작은 고백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과 남편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삼가 프란츠 카프카, 프라 포릭칠. 다섯 번째, 노동자 재해보험공사의 편지지. 1912년 10월 18일 소피 프리드만 부인에게. 친애하는 부인, 당신의 16일자 편지에 답하는 이 편지의 중요성에 비하면 사무실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당신이 썼다면 제가 기대한 것처럼 당신은 친절하고 정중하며 명확합니다. 반면 편지의 인용 부분은 열 번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필요한 것 같아 지난번 편지에서는 고백하지 않았으나, 부끄럽게도 제 생각에 활발한 편지 왕래라는 당신의 언급은 막연할 뿐 아니라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 활발한 편지 왕래는 사실 10월 3일 아니면 좀 이르더라도 2일에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나의 두 번째 편지, 아무 답장도 받지 못한 불행한 편지가 무조건 베를린에 있어야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혹 답장이 씌워졌던 것입니까? 당신의 그 언급은 그 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 설명도 찾을 수 없는 불안한 예상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그 편지가 분실되었다면요? 부인, 당신이 인정해야 할 것은 제가 당신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옳았다는 것과 그것은 한 친절한 천사를 매우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신과 남편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은혜를 입은 프란츠 케이.
오디오북.
여섯 번째, 노동자 재해보험공사의 편지지. 1912년 10월 23일 친애하는 아가씨, 세 명의 상사가 모두 제 책상 주위를 둘러싸고 제 펜을 내려다보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곧장 당신에게 답장을 써야 합니다. 그대의 편지가 삼주나 헛되게 바라다 보던 구름으로부터 내려오듯이 저에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의 직속 상관에 대한 소망이 지금 이 순간 막 달성되었습니다. 편지에서 그대가 그동안의 생활에 대해 썼던 부분에 부합하는 답을 저도 해야 한다면, 그 시간 동안 제 생활의 반은 그대의 편지를 기다리는 것이었다고 말해야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3주 동안 그대에게 썼던 세 통의 작은 편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지금 막 죄수들의 보험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맙소사. 그중 둘은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붙일 수 있으나 나머지 한 통은 사실은 맨 처음에 쓴 편지인데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의 편지가 분실되었다면 지금 막 카타리나 베르크에는 요제프 바그널 행정상의 탄원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은 받지 못하겠군요. 그렇다고 편지 분실에 대해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좀처럼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줄곧 불평을 늘어놓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제가 아닌데도 축적된 날들이 넘쳐흘러 그것을 더 좋은 날들 속으로 발산시킵니다. 오늘 쓰는 편지는 그대의 편지에 대한 답장이 아닙니다. 내일 쓰는 편지가, 아니, 모레쯤 쓰게 될 편지가 답장이 될 것입니다. 나의 서체는 그 자체로는 이상하지 않지만 그대에게 언젠가는 말하게 될 내 현재의 삶의 방식처럼 기이합니다. 그리고 그대는 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는 책들하며 봉봉과자며 꽃들이 그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나요? 제 책상 위에는 온통 어수선한 무질서뿐입니다. 그대의 꽃은 감사의 표시로 그대의 손에 입맞춤을 보냅니다. 재빨리 제 서류 가방에 보관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분실된 편지 말고도 그대의 편지가 두 통 더 들어있는데 그대가 막스에게 보낸 편지를 그에게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좀 우스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나쁘게 여기지는 않겠죠. 우리들의 편지 왕래에서 이 첫 번째 불상사는 모르긴 해도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제 편지가 분실될지언정 그대에게 편지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편지가 분실되는 것은 이번 한 번으로 축하겠죠.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짧은 일기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 프란츠 케이. 첫 장 위쪽 가장자리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편지 분실에 대해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대는 제 주소를 제대로 적지 않으셨더군요.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포르치에서 R과 C 위에 두 개의 하하체크가 있어요. 덧붙여 노동자 재해보험공사를 언급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소피 부인의 생일이 언제인지는 내일 편지에 적어보내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동자 재해보험공사의 편지지. 1912년 10월 24일. 존경하는 아가씨, 어제는 정말 잠 못 드는 밤이었습니다. 결국은 지난 두 시간 동안 억지로 잠을 꿈꾸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그러나 꿈은 여전히 꿈이 아니었고 잠은 잠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문 앞에서 정육점 점원의 들것과 부딪혀서 왼쪽 눈은 아직도 그 나무로 된 들것의 촉감이 느껴집니다. 물론 이러한 준비 과정이 그대에게 편지 쓰는 어려움과 지난밤 끊임없이 변화된 형태로 내 머릿속을 스쳐간 갖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쓸 수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한 문제일 뿐입니다. 어려움은 그 생각들 대부분을 시간이나 공간 속에서 적용시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특히 밤에 그러한 인식 속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차라리 침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극장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하셨는데 흥미로웠습니다. 첫째, 그대는 베를린의 극장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대가 극장을 잘 골랐기 때문입니다. 저도 갔다가 무대 입구보다 더 크게 하품만 하다 온 메트로폴 극장을 제외하고는. 셋째, 저는 극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전반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곧 그대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요일이었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극장 가기 전이나 후에 저녁 식사를 했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기분이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 등등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그대가 극장을 방문했다는 걸 아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해 다 쓰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합니다. 소피 부인의 생일은 정확하고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적기 위해 3월 18일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생일은 언제죠? 제 편지가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무실이라 불안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다른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그대가 그날 밤 프라하에서 했던 모든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신뢰할 수 있는 한 말입니다. 그대의 편지 중 딱 한 군데가 불분명한데 그것을 설명해 주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브루트와 함께 그의 집에서 나와 호텔로 가고 있었을 때 사실 저는 좀 제정신이 아니었고 주의력도 산만했으며 지루한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이 상황은 브루트와 함께 있었던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반대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인 것이 비교적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때 화제는 그대가 저녁에는 시 중심지에 거의 나가지 않는다는 것과 극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집 앞 골목길에서 특이한 방식으로 손뼉을 쳐서 어머니에게 문을 열어놓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독특한 방법을 쓰십니까? 그런데 메트로폴 극장을 방문할 때 예외적으로 열쇠를 가지고 가는 것은 단순히 늦게 돌아오기 때문인가요? 우스운 질문이었나요? 제 얼굴은 아주 진지합니다. 만일 지금 웃고 계시다면 부탁하건대 자세한 내용의 답장을 보내주세요.